I mean, we out here trying to hustle.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하나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축일과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페루에서 선교 사제로 지낼 때 막달레나 데 까오라는 마을에서 사목을 했었습니다. 뭐 이름 그 자체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마을의 수호성인, 주보성인이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였습니다. 뭐 당연히 성대한 축제들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오늘 축일 뿐 아니라 한 해의 마무리인 12월 31일, 1월 1일도 주보성인의 축일로 봉헌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을 지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저에게 더 친숙한 그런 성녀이시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뵈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막 흩어졌을 때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그렇게 곁에 머무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은 곁에 머물러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전부 도망을 갔는데 이 여인은 그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교회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며 좋은 일입니다. 재화 자체는 선하신 하느님의 창조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를 독점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누리는 일은 죄악입니다. 재산은 사회적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이 함께 이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일지라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알맞은 수준을 넘는 여분의 재산을 자손이나 애덕에 사용할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유수님 빅토리아 자매의 아들 류세연 마리노 형제가 쓴 대화의 밀도 가운데 입장 함께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그 시절 주위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대박도 아버지만은 피해갔다. 늘 절약을 강조하는 아버지가 절약 모드를 해제하고 지갑을 넉넉하게 여는 장소가 딱 두 군데 있었다. 첫 번째 장소는 서점이었다. 아들을 데리고 서점을 갈 때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넉넉해지곤 했다. 어떤 책을 살까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고민하는 에게 아버지는 늘 아들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어야 아까워서라도 읽게 된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사서 읽어라고 이야기하셨다. 두 번째 장소는 고깃집이었다. 외식을 자주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족들끼리 외식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다소 낯선 모습을 보였다. 식당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평소와는 달리 혼자 들뜬 목소리로 많이 먹어 아들딸,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시켜 먹어도 되니 천천히 많이 먹어라고 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동네 서점을 다니던 때로부터 수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이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서점과 식당에만 가면 20몇 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한다. 보고 싶은 책은 꼭 사서 봐, 선유라. 우리 선웅이, 이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천천히 마음껏 먹어.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입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그 사람이 서 있던 장소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와닿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과거의 그 사람과 시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어쩌면 이런 찰나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리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종철 신부가 작곡한 아베마리아 준비합니다. 해운대 성당 부산교구에 있죠. 성가대가 연주한 실황연주 음반입니다. 주간의 음악 소개해드릴 순서 오늘부터 나타나게 되네요. 이번 주간의 마지막 음악은 존 다울랜드가 작곡한 시편 100장의 내용입니다. 온 우리 반기어 하나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드리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이 시편 내용을 제목은 감사의 노래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리버풀 대성당 합창단과 금관 앙상블이 연주하겠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존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향유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Drops candy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공식 서신을 보내왔다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21일 밝혔습니다. 서신은 바티칸 교황청 공무원 국무장관 파올라 루델리 대주교가 레오 14세 교황을 대리해 작성했으며 지난 7월 1일 공표됐습니다. 교황은 서신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 의료원이 최근 주한 교황 대사관과 체결한 업무 협약 MOU와 관련해 연대의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주황 교황 대사관과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지난 5월 7일 교황 대사관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주한 교황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돕겠다며 교황께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방한할 예정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대교구를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6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6월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건수 차이는 두 달 사이 131건에 불과해 큰 변화라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 이탈 물건이 지난해 6월보다 13%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탈 물건은 매물이 판매 시장에서 철회되었거나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매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interest.co.nz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6월 시장 이탈 물건은 약 3,300건으로 지난해 6월에 약 3,800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 이탈 물건이 줄어든 것은 많은 매주자들이 가격 기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와 일치합니다. 물론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매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난 것은 6월 주택가격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REINZ,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주택가격지수는 6월에 전달 대비 0.9% 하락했고 3개월 기준으로는 2.4%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도 0.8% 낮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몇 가지 지표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재고입니다. 부동산 포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3만 5천 채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보다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장기 미판매 매물도 더욱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 미판매 매물은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6월 기준 이러한 매물은 약 2만 7천 채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는 신규 매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realestate.co.nz의 6월 신규 등록 매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어나 여전히 집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가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6월 주택시장은 매수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넓은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OCR 인상으로 금리 상승 국면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연료 관련 가격이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11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의 핵심 연료기지 현대화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국방 안보와 재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총 7,4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오하케아 공군기지의 연료시설 확충 사업이 국제물류 지연과 악천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케아 기지는 공군 전력 운용뿐만 아니라 비상시 국가 전략 연료를 공급하고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기지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정확한 연료 보유량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시 운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야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이 뉴질랜드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기존 10%에서 12.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이 기존 15%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임시 적용되던 10%의 관세의 시한이 다가가면서 다시 관세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경을 넘어오는 산불 연기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글레이 장관은 뉴질랜드는 산불 우려가 없으며 호주에서 연기가 날아오더라도 관세를 매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업계의 주거용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가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erest.co.nz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업계가 벌어들인 주거용 부동산 매매 총 중개 수수료는 4억 8,4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약 18개월 동안 이어져온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수료 규모는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2분기에 기록했던 최고치인 5억 9,200만 뉴질랜드 달러보다 18%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nterest.co.nz는 올해 6월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부동산업계가 벌어들인 주거용 부동산 매매 총 중개 수수료가 약 20억 뉴질랜드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까지의 12개월과 비교해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업계가 올해 2분기 전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지만 2분기에 들어 북섬과 남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의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업계는 이러한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추세가 될지를 예의주시하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도시내 고밀도 주택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클랜드에 14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역 커뮤니티 모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됐던 두 가지 안의 절충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도심 지역과 주요 상업 중심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찬성 17표, 반대 5표로 절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급행 대중교통 노선과 타운센터에서 보도로 이동 가능한 지역은 최대 6층 건물까지 허용하는 기존 용도 지역을 유지, 또한 도심에서 반경 10km 이내 대부분의 기차역 주변에서는 건축 가능 높이를 10에서 15층까지 확대, 이는 기존 법률에서 지정했던 일부 웨스턴 라인 역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넘어 해당 범위 내 대부분의 철도 노선 역세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메도뱅크 기차역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메도뱅크는 계곡 지형의 위치에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최대 6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날씨에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미있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란 기분 좋은 냄새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때론 코끝에 남는 잔향처럼 오래가지만 때로는 바람 불면 싹 없어지고 마는 향기처럼 사라지는 거.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진 순간이 있다는 거 참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까봐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가까워지기를 주저할 때도 있지만요. 그 모든 염려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이라는 감각은 여전히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 용기가 아닐까요? 석소영입니다. 당신을 향하는 길. 적소용의 노래 당신을 향하는 길 함께 하셨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 수기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품인 주님의 작은 질그릇입니다. 수원교구 보정동 분당 임정현 수산나 자매의 작품 함께합니다. 나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섞여있는 집안에서 자랐다. 새해가 되면 커다랗게 입춘대길이라고 쓴 부적을 현관에 붙이고 점을 받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가서 등을 달고 기화를 얻는 가풍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점심시간에 식사기도를 하는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학창시절엔 친구를 따라 개신교회에 몇 번 가기도 했지만 별로 맞지 않아서 대학에 가자마자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내 발로 찾아가긴 했어도 열성적인 신자는 아니었다.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출석률이 낮아서 교리 시험도 세 번 만에 겨우 통과했고 기도는커녕 한 달에 한두 번 미사를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또 미사 때는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영성체를 할 즈음 슬쩍 나가는 소위 발바닥 신자로 5, 6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종교를 나를 치장하는 악세사리쯤으로 여겼나 보다. 그런데 혼인성사를 하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이런 나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다.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울고 있는 나를 주님이 부르셨던 것이다. 저 어제 오늘 체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왔어요.
네, 종종 그러기도 합니다. 임신 8개월 차시네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태동을 느낀 게 정확히 언제신가요?
그저께 저녁 8시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기가 평소보다 크게 놀고 나서는 지금까지 태동이 없어요.
초음파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심장이 안 뛰네요.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심장이 멈추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은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돌아보며 몇 번이나 물었다. 의사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이 마치 억겁과 같았고 그 침묵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 다음 아기를 위해서는 수술보다는 오늘 중으로 나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는요? 은율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기는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이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금씩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깊은 죄책감과 회환이 덮쳐왔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담당 간호사가 어깨를 안아준 것도 같고 남편이 다독여준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진 않는다. 그렇게 첫애를 보내고 나는 고통의 나락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두운 방에 앉아서 울다가 지치면 잠이 드는 날의 반복이었다. 먹기도 싫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집 밖에 나가기는 더더욱 싫었다. 직장에서는 충분히 쉬라고 상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지난 몇 달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나를 괴롭힌 민원인이 있었는데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인 것만 같고 내 편에 서주지 않은 직장 상사들도 미웠다. 억울했다.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나를 고통으로 내몬 사람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민원인에게 한창 괴롭힘을 당할 때 성당에 가서 그를 미워한 것에 대해 고해 성사를 보려고 했지만 무려 세 번이나 네 차례 직전에 고해소 불을 끄고 나가셨던 신부님에게도 화가 났다. 아기를 잃고 나자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았다. 처음부터 절에 다녔어야 했는데 타고난 운명을 내가 거슬렀구나. 친정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봐라 봐라, 우리 집안에서 예수쟁이는 다 죽는다. 너희 큰애 삼촌을 봐라. 외숙모가 성당을 그리 열심히 다니더만 너희 외삼촌이 한순간에 안 죽었나. 너도 그래서 아가 죽은 기다. 절이나 가자. 성당 다니면 신이 질투해가 복수를 한다 안카나.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다 죽는다. 근데 그 외숙모도 범명받고 지금은 절에 엎드려 안 사나.
친정엄마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다. 사실 나는 그동안 성당에 갈 때마다 스스로 대견해하곤 했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시대에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미사를 가니까 하느님도 이 정도면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보 같은 일이었고 심지어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단 생각에 하느님을 향한 분노가 치솟았다. 친정엄마 말 맞다나 이젠 성당 끊고 절에 가겠노라 다짐하고 거실에 있던 성물을 다 치워버렸다. 벽에 높이 걸린 십자구상도 떼려고 했지만 남편이 늦게 온다는 바람에 십자구상만 다음날 아침에 버리기로 했다. 집에 천천히 어둠이 깔리고 언제나처럼 울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주님 탓을 하고 있었다. 반쯤 잠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하던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온몸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어두운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꿈을 꿨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꿈에서 검은 우주에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보인다. 별들 사이로 푸른 지구가 보이고 푸른 지구의 대륙 사이로 한반도가 보이고 그 사이로 우리 아파트가 보이고 우리 집 창문으로 내 몸이 빨려 들어간다.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마주한 건 우리 집 거실 십자구상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리고는 가쁜 숨을 내쉬며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 떨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덧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인 것만 툭 끊어져서 작은 구슬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예비자 교리를 할 때 묵주 기도에 대해 잠깐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이 없고 묵주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기에 저게 뭘까 늘 의아했다. 바로 그때 내 곁으로 흰옷을 입은 분이 다가오셨다. 느낌에 예수님 같았다. 그분은 내 손을 펴더니 손바닥 위에 묵주를 놓아주셨다.
기도해라.
꿈에서 깨어 시계를 봤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성당에 갔다. 마침 성당에서는 견진성사 신청을 받고 있었다. 바로 신청을 하고 견진교리를 받으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어차피 다른 걸 할 수도 없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끈이라고는 묵주밖에 없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다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빨리 임신을 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매일 다섯 단을 바쳤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닌 탓에 성모님 신심이 생기지 않아 괴로웠지만 이를 악물고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묵주 기도 중에 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 순간 성모님이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계셨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참 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고 레지오 활동도 했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이제는 더 물러날 곳도 없었기에 그저 그렇게 매달리기만 했다. 하느님이 너무하고 참 야속하기도 했다.
머리 위에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직장에 다니던 성당 교우가 매교 성지에 함께 가보자고 했다. 그곳에 가면 아이를 갖게 해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속는 셈치고 따라 나섰다. 당시 매교 성지 주임은 김웅렬 신부님이셨는데 통풍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안수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염치불구하고 가서 안수를 청했고 함께 간 자매들과 묵주 기도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3개월 뒤 매교성지에 다녀온 일을 까맣게 잊어버릴 무렵 임신 사실을 알았다. 당시 나는 난임 병원에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아 병원 발길도 끊은 상태였다. 그렇게 임신을 하고 연달아 두 살 터울로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내가 처음 임신했다가 유산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내내 남편은 나랑 아이를 돌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서운함에 지금까지도 성당을 다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다닌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100일 선물로 유아 세례를 할 때도 주일 미사를 드릴 때에도 남편은 함께하지 않았다. 성당에서 다른 집 남편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속상하기도 했다. 한편 나 역시 주님과 서서히 멀어져 갔다. 직장 생활하랴, 엄마 노릇하랴, 신앙 생활하랴, 매일매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주일미사에 빠지는 때도 덜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8살이 되던 해에 주님은 한 번 더 나를 가까이로 부르셨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사실 나는 달갑지만은 않았다. 큰애 때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 내내 입원해 있다가 임신 유지 수액을 빼자마자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둘째도 힘들 거란 생각부터 들었던 것이다. 그런 내 상황을 아는 친정엄마가 넌지시 임신 중단 수술을 권하기도 했지만 하느님이 두려워 차마 그렇게 할 순 없었다. 결국 그 일로 친정 부모님과는 사이가 멀어져 버렸다. 심한 입덧에 조산 위험까지 겹쳐 10개월을 꼬박 고생해서 낳은 둘째 아이는 참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손발을 꼬물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지 하는 결심이 들었다.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나름 성과도 컸다. 어느 정도 승진 점수가 채워지자 경쟁자들로부터 시기와 방해를 받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일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우라서 더욱 믿었던 직장 동료가 내 자리를 빼앗고 내가 이뤄놓은 일들을 가로채는 일이 생겼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거다. 너무 억울하고 절망스러워 커다란 벽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다. 또 한 번 큰 시련에 부딪혔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부족하나마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덕분인지 비참하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가기는 싫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느님을 원망해온 나쁜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도 괜히 하느님께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에 한참 주저하다가 간신히 첫 영성체를 준비할 수 있었다. 첫 영성체 모임은 매우 불편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나와 내 가족, 내 인생을 나누는 게 싫어서 모임 날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났다. 신앙이란 정말 십자가구나 생각하며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영성체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뽑았다.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깊이 새겨든 내 그 말씀.
직장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나는 온몸이 젖도록 울었다. 그래, 이번엔 시련을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야겠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끄는 대로 한번 해보자. 어디론간 가겠지. 그날부터 나는 묵주를 놓지 않았다.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내 곁에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하염없이 걸으며 묵주기도를 50단쯤 하는데 성체조배가 너무 하고 싶었다.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성체조배실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지금 꼭 오라고 이끄시는 것만 같아 성당으로 향했다. 땀 냄새를 폴폴 풍기며 성체조배실에 앉아 가만히 기도를 드리는데 딱히 별다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 뭐야, 낚인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마음속에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영혼이다.
어쩌면 어디선가 들었거나 그래서 봤을지도 모르는 문장이지만 그 순간에는 분명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같았고 나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여자처럼 한참을 울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남김없이 채우고 그리하여 내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자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첫 영성체 모임을 같이 하는 자매가 나랑 함께 묵주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 묵주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각자 기도한 만큼 초모양 이모티콘을 보냈다. 56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자매들이 하나 둘 늘어갔고 첫 영성체 모임이 끝날 때쯤엔 우리 반의 모든 자매들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고 메신저로 초를 세우게 되었다. 그게 일과가 되어 첫 영성체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또 어느 날에는 오랫동안 쉬는 교우였던 직장 동료 몇 분이 기도에 대해 물어왔다. 서로 친분을 쌓은 지 15년도 넘었는데 그간 세상 이야기만 할 뿐 신앙에 대해선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궁금해하고 묵주기도를 시작하더니 미사도 열심히 드리고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직장 동료와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기로 한 전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네가 나 대신 가서 도와라.
만나기로 한 동료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도울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다. 다음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가 대뜸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있으시니 좋아요. 기도할게요.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 레지워를 다시 하고 싶어.
그분은 지금 레지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영성체를 마친 뒤 큰 아이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복사가 되어 본당의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한편 나는 주님의 은총으로 초등부 교리교사를 하게 되었다. 교리교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다. 자모회 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교리를 빠지는 아이들을 보며 속상하기도 했다. 주중에는 출근하고 토요일에 봉사하는 게 여러모로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즈음 교리교사 몇 명이 묵주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나는 교리교사로 봉사를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후부터 쭉 기도하는 교리교사회를 꿈꿔왔기에 그 제안이 기쁘기만 했다. 직장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느낀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었다면 건강을 잃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 끝내 신앙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 내 손을 비우셨던 것이리라. 15년 전 첫 아이 임신이 잘못됐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주님은 그 당시에 내가 아니라 15년 후인 지금의 나를 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다. 그들 또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닐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재 내가 속한 묵주기도 모임만 4개가 있고 지금은 기도회 자매들이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신다. 처음에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막했다. 하지만 내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묵주 기도를 통해 한 분 한 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었음을, 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 우린 비어있는 질그릇이라서 그 안에 주님을 담을 수도 원수를 담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자매님, 형제님, 지금 바로 묵주를 드세요.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인 뉴질랜드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12.5%로 인상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21일 밝혔습니다. 서신은 바티칸 교황청 공무원 국무부장 파올로 루델리 대주교가 레오 14세 교황을 대리해 작성했으며 지난 7월 1일 공표됐습니다. 교황은 서신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최근 주한 교황 대사관과 체결한 업무 협약 MOU와 관련해 연대의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기관의 상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교황 대사관과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지난 5월 7일 교황 대사관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주한 교황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돕겠다며 교황께서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 방한할 예정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 대교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부 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미국이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12.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10%의 수입세는 법률상 150일 동안만 유효한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뉴질랜드에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1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54개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도입하거나 시행하지 못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캐나다의 50%, 브라질의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의 핵심 연료기지 현대화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국방 안보와 재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총 7,4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오하케아 공군기지의 연료시설 확충 사업이 국제 물류 지연과 악천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케아 기지는 공군 전력 운영뿐만 아니라 비상시 국가 전략 연료를 공급하고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기지 현대화 프로젝트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정확한 연료 보유량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시 운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야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6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6월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건수 차이는 두 달 사이 131건에 불과해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 이탈 물건이 지난해 6월보다 13%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탈 물건은 매물이 판매 시장에서 철회되었거나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매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인터레스.co.nz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6월 시장 이탈 물건은 약 3,300건으로 지난해 6월에 약 3,800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 이탈 물건이 줄어든 것은 많은 매도자들이 가격 기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와도 일치합니다. 물론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매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2,000원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난 것은 6월 주택가격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REINZ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주택가격 지수는 6월에 전달 대비 0.9% 하락했고 3개월 기준으로는 2.4%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도 0.8% 낮은 수준으로 마감됐습니다. 주택시장의 몇 가지 지표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재고입니다. 부동산 포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3만 5천 채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보다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장기 미판매 매물도 더욱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 미판매 매물은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6월 기준 이러한 매물은 약 2만 7천 채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는 신규 매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realestate.co.nz의 6월 신규 등록 매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어나 여전히 집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가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6월 주택시장은 매수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넓은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OCR 인상으로 금리 상승 국면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기에 중동지역의 긴장으로 연료 관련 가격에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11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청이 약 3,5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입한 생체 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이 결국 중단된 가운데 내부에서는 불과 9일 만에 사업 전망이 실현 가능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음으로 뒤바뀌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업 관계자들은 2024년 초 프로젝트가 제대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9일 뒤 실시된 독립품질 검토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 내용은 당시 장관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국경관리와 신원확인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됐지만 수차례 일정 연기와 예산 증가를 거듭한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약 7년간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지만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조사에서는 초기 사업계획의 미흡함과 반복적인 사업 범위 변경, 부실한 정부, 위험 관리 실패가 사업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축소 보고되거나 핵심 정보가 장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자신이 받은 보고가 실제 상황과 크게 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보고 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정부 IT 사업의 실패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장관 보고 체계와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노스랜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을 초래한 송전탑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노스랜드 지역의 송전탑이 유지 보수 작업 중 붕괴하면서 약 8만 8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를 위반한 채 송전탑 기초를 고정하던 볼트와 너트를 과도하게 제거한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법원에는 유지보수 업체 오맥슴 직원 4명이 출석했으며 이들은 뉴질랜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심리를 받았습니다. 이번 절차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재판으로 본격적인 심리는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전력망 운영사인 트랜스파워는 사고 직후 자체 조사에서 작업자들이 송전탑을 지탱하는 기초 볼트를 안전 기준을 벗어나 제거해 구조물이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기산업청의 독립조사 역시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결론 내렸으며 유지보수 절차와 감독체계 개선 등 26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작업자들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유지보수 업체의 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도시내 고밀도 주택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클랜드에 140만 채상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역 커뮤니티 모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됐던 두 가지 안의 절충안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도심 지역과 주요 상업 중심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찬성 17표, 반대 5표로 절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급행 대중교통 노선과 타운센터에서 보도로 이동 가능한 지역은 최대 6층 건물까지 허용하는 기존 용도 지역을 유지, 또한 도심에서 반경 10km 이내 대부분의 기차역 주변에서는 건축 가능 높이를 10에서 15층까지 확대. 이는 기존 법률에서 지정했던 일부 웨스턴 라인 역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넘어 해당 범위 내 대부분의 철도 노선 역세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메도우뱅크 기차역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메도우뱅크는 계곡 지형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최대 6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부동산업계 주거용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가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리스.co.nz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업계가 벌어들인 주거용 부동산 매매 총 중개 수수료는 4억 8,4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한 것으로 지난 약 18개월 동안 이어져온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수료 규모는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2분기에 기록했던 최고치인 5억 9,200만 뉴질랜드 달러보다 18%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터레스.co.nz는 올해 6월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부동산업계가 벌어들인 주거용 부동산 매매 총 중개 수수료가 약 20억 뉴질랜드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까지의 12개월과 비교해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20일 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20일 오후 9시 이란을 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이란이 공격을 지속하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지휘소, 해상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기지,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군은 해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재개한 후 통행량이 줄어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잇따라 선박 피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21일 오만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대가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피격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21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1조 원대 금융 지원을 승인했다고 I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 프로그램 이행 경과를 검토한 뒤 6억 9천만 달러 규모 지원금의 집행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MF의 지원금 누적 집행액은 22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는 지속되는 전쟁, 도전적인 대외 환경,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거시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향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주재관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북한 관련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본부 내에 위치한 서버가 뚫렸음에도 정부는 10개월 가까이 침입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가 외교 안보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외교부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4,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를 뚫고 진입해 약 10개월간 상주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 외교관과 해외 공관 주재관의 신원 정보를 표적으로 삼은 북한 관련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출 피해 추정 대상 총 6천여 명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직 외교관 2,5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 정부 부처 소속 해외 파견 주재관 350여 명과 태교 외교관, 원부처 복귀 공무원, 정부기관 요원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출했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4원 2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2원 8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5원 5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JMP 로 국제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할 게시판입니다. 레고 클럽 안 됩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그리고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부테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노점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드 광장부터 머큐리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걸어보세요.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율동과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음악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무료이며 사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아번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